그분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 재료를 더 얻기 위한 방법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본성 안에서입니다. 하지만 신격에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재생산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의 건축 재료가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그분이 먼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집을 짓기 위한 건축 재료의 본이셨습니다. 이것은 성막의 건축을 보면 건축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여기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고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도 영이 되셨습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사람으로 하여금 부활의 영역 안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처음 먼저 되신 첫 전형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또 하나님의 비밀로 예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며 많은 밀알들을 맺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될 때 사람이 이 영을 받아들일 때 신격에서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은 성전에 의해서 예표되는데 우리는 교회의 실제 안으로 우리는 들어와야 합니다. 새 창조 안에서 성육신의 원칙에 따라 사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럼 우리는 몸으로서 머리에 모든 의도와 뜻을 다 수행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위임을 하셨는데 모든 나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나라들을 민족들을 제자를 삼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이렇게 확장된 증언, 간증 안으로 들어오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위임입니다. 이제 이 위임은 우리를 향한 것인데 우리가 먼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위임입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듯이 이 지자들이 사실 이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끊임없이 꾸준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을 인성 안으로 분배하심의 실제로 살아낸 일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는 그 분배함입니다. 말씀은 또한 영입니다. 이 영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신성한 본성이 우리 안으로 주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하였다. 다시 말합니다. 그들은 먼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나누어주고 확장시켰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쉬지 않고 가르치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는 복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복음의 모든 내용이어야 합니다. 전체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성육신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그 죽음과 부활을 포함해야 하고 이제 그분이 왕으로서 취임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분이며 그분의 이름 안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할 이름이 되었음을 말해야 합니다. 이 사람 예수가 하나님 그분 자신이며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시며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십니다. 온 우주의 모든 이들이 모든 만물이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 제자들은 초대교회에 있는 이들이었고 그들은 이 말씀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만 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좋은 소식, 복음으로 전하였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바로 그 위임입니다.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그들을 침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그분이 내리신 위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제자들이 실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 이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기쁨 안으로 모든 사람들을 불러 이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야 합니다. 이 아침에 말한 것과 계속 이어서 우린 집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소이고 이것이 바로 정거장입니다. 교회 생활의 90%는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몸의 매일의 생활이 일상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열어야 합니다. 그럼 집을 연다면 그다음 우리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서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영 안에서 누립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 되신 분이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그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풍성히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 오셨고 생명과 풍성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유업을 주셨는데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이지만 또한 신성하게 됩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조금 조금씩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에 우리가 또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이 복음의 초기 단계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그 믿는 이들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전진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으로 자라며 그분 안에서 진보를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다음에 우리에서 자라십니다.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십니다. 복음서에서 또한 사신서에서 이 모든 것들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이것을 마련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해주어야 하고 우린 이 동일한 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눌 때 그는 이 복음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복음을 전했던 것의 실제 안으로 그분 자신을 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파할 때 스스로 자신 역시 제자가 되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 안에서 우리 역시 전진하고 진보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온전한 신약 경륜입니다. 우리 더 깊은 복음의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필요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합당한 단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내가 복음에 의해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언제든 제가 당신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바로 깜짝 놀랍니다. 그게 뭔데요? 라고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서로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사는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회의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5장에 있는 교회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렀고 그것을 누렸고 이 복음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가 교회에 더하여지고 증가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신 요점은 우리의 생활이 우리 이 복음을 위해 삽니다.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 삽니다. 복음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많은 때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안 좋고 실망하고 불만족스럽고 그럴 때 바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은 높여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우선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자신을 복음하며 우리를 다시 되살리며 또 듣는 사람을 또 살립니다. 복음은 우리의 수고입니다. 저는 리버사이드에 살고 리버사이드에는 교회에 하나의 이런 문구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다. 복음은 우리의 생활이다. 이것은 모든 집회소와 각 가정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복음은 우리의 생활이다. 우리는 복음의 실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집에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임을 기억해야 하며 내적인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복음이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린 것에 대한 표현이 바로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생활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분 자신을 제 아내가 아침에 말한 것처럼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이것을 공짜로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 때 어떤 값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빚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배상해야 되는데 어떻게 배상합니까? 여러분이 공짜로 이 복음을 듣고 얻었으므로 이제 공짜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무 대가도 들이지 않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값을 치르지 않고 무료로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과 이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점차적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 들어갈 때 그 안에 어떤 생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있어서 참된 실제 오지 않을 때 여러분은 죽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합당한 생활 안에 생명을 따라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을 때 이 식물과 식물에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잘라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주님은 그것들을 향하여서 저주하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살아있고 건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할 때 젊은이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성도들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다 그분 앞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나이 든 성도들 여기서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합니다. 우리 여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이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나이는 신성하고 비밀스럽습니다. 주님 안에 더 오래 있을수록 여러분은 더 젊어집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분 안에서 새로워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젊어집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젊습니다. 우리는 새롭고 신선합니다. 여기에 완전한 혈기왕성한 생명을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럴 때 더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너무 늙어서 내가 열매 맺기 너무 늙었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맺는 방법에는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질적인 영역 안에 사람들을 접촉해야 하지만 제가 최근에 휴스턴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했습니다. 그 휴스턴의 북쪽 지역에 살고 있는 형제님이었는데 연세가 여든이 넘으셨습니다. 걸어 다니기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이 집, 저 집을 다니시기에는 좀 불편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형제님이 한 가지 방법을 발견했는데 많이 걸을 필요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알고 그분께 오게 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분이 어디 가신지 아십니까?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분이 세탁소에 가셨습니다. 누군가 빨래를 하기 위해 동전을 넣을 때 이 사람은 30분 이 형제님에게 잡히게 됩니다. 자, 보금지를 가져와서 그와에게 나눕니다. 왜냐하면 그는 빨래를 하기 위해 거기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담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보금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늙었고 걸을 수 없다. 어떻게 할까? 그에게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세탁소로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빨래를 하기 위해 그 세탁소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동전을 넣고 이제 빨래가 되기 위해서 기계가 돌아가는 동안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가 이 형제님이 가서 말을 걸 기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격려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부담이 있다면 여러분은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 부담이 없다면 거긴 당연히 길이 없습니다. 주님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여러분이 그 길을 가려 하지 않습니다. 거기 아마 덫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내가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부담이 있다면 거기에 심지어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피해가거나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할 부담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그 길을 찾습니다. 복음을 향한 부담.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뜻이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잔을 때 우리는 더 약해지고 약해지고 우리는 입맛을 결국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영을 따라 살지 않게 되고 우리는 혼을 따라 살아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간증이요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방문을 했을 때입니다. 제가 어떤 산인지 기억할 수 없지만 아마 변형산에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절벽에 많은 구멍들이 있었는데 이 구멍이 뭡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그 절벽에 구멍에서 그들이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주 부유한 청년이 그 구멍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 구멍까지 음식이 올수 있는 그런 로프가 달려 있어서 음식을 공급받아서 그 구멍에서 내려오지 않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었을 때제 안의 느낌이 지금 제가 이 시대에 살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대 이상의 말씀을 이 시대 사역의 말씀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을 읽기 위해 혼자 굴 속에 들어가서 평생 거기 나오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생활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귀신을 내어줬고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입니다. 단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린 것들을 흘러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반드시 이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원이요, 우리의 공급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만 주님을 누리고 그 어떤 것도 흘러내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그런 이상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매일 주님의 시간을 보내고 그분을 누립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끝이라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한 해가 지나고 그 한 해가 지날 때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인가? 라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니 형제님께서 여기 특별한 구분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또한 지체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니 형제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지체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본다면 그것은 두 번째 구원과도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 안으로 영접해 드릴 때 이제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고 나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지만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것 저런 것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의 이 조망을 완전히 바꿔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다. 독립적인 생명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혼자 고립될 수 없습니다. 이 공급은 머리에서 올 뿐만 아니라 또한 몸의 지체들에게서도 옵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님이 로마서와 고린도서에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라고 여러분에 걸쳐 언급합니다. 우린 또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를 줍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에 올 때 몸 안으로 침례 줍니다.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됩니다. 한 몸 안에서 우리는 한 영을 마십니다. 이것은 몸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이것을 위해 많은 내포적인 구절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더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이 지체, 이 몸은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자라기 위해 우리는 확장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확장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우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통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이 몸의 생활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합당한 성장이 있습니다. 자람이 있습니다. 상호적으로 서로서로 조절하고 서로서로 공급하고 서로서로 교정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유를 뿐만 아니라 또한 제한을 누립니다. 그럴 때 이 몸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이런 삶을 생활을 살 때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해서 얻은 열매들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제 부담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 전파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 그분이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중의 생활을 살 때, 두 종류 생활을 살게 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다 꿰뚫어 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확신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생활이 더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거룩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또 제한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참된 복음 전파하는 생활입니다.